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이순재 배우가 오늘 새벽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당시 소속사는 거동이 편해지면 영화나 다큐멘터리 출연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새벽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 헤이 고뉴브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라며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뉴스브리핑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사이 미세먼지가 심해졌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니까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과 마스크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시작했습니다. 고뉴브 생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 역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아침 배송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현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뉴스가 많아서 좀 네. 빠르게 가보죠.
네.
강원 양양군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 A씨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이 동시 조사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공무원은요,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폭력을 하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계엄령 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어제 행안부 조사관이 양양군청을 방문해서 피해 직원의 진술을 청취했고요. 또 양양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조사와 별도 속초경찰서도 강요 혐의로 이 공무원을 입건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이 뉴스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 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이게 좀 지역사회 특유의 어떤 폐쇄성 이런 것들로 수사나 뭐 제대로 된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행안부나 경찰이 다 염두에 두고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텔레그램 내 대규모 성착취방인 일명 목사방을 운영했던 총책 김노관.
네.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예.
김노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인 이른바 자경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책임 목사로 활동을 했고요.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원래 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구형량과 같은 형량인 이 무기징역이 결국 법원에서 선고가 됐고요. 또 이외에도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10년 그리고 신상공개와 고지 10년도 함께 법원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촬영하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정도다라면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기소됐던 다른 공범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공범의 경우에는 원래 검찰은 14년을 구형했는데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예.
재판부가 뭘 감안했냐면 이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살 초반의 이 미성년생 그리고 초년생이고 또 김 씨에게 총책에게 협박을 당해서 단기간 가담한 점을 고려해서 이 형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적용했던 범죄 집단 가입과 활동 혐의는 이 공범들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이런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공동 정범으로 인정돼서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는 예. 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원당규 개정안 처리가 내부 반발이 있었고 결국 연기가 됐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말씀하신 개정안이 이른바 정청래 룰로도 불리는데요. 이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 원래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정 대표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반대 의견이 당내에서 계속 나와서요. 최종 절차인 중앙위원회 회의가 원래 28일에 열리려다가 12월 5일로 미뤄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당무위에서는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고요. 또 고성까지도 회의장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이 반대를 했는데요.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비판을 한 뒤에 이 의원은 발언 직후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회의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1인 1표제 도입 등 이 당원당규 개정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는 됐지만 일부 우려가 있었다라면서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정청래 대표가 직접 발의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동안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네.
관련된 논의가 또 여당 내에서
네.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 민주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란 재판 2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본격화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난 8월에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이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를 민주당이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법부에서 반대 입장이 나오고 또 법률을 통해서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무게를 실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이 지지층의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사법부는 당시 이제 법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굉장히 좀 저항하는 모습을
네.
보였었는데 지금 이후 상황들은 다소 그냥 또 소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가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라는 또 발언을 해서 또 진행되는 과정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재판 소식들 좀 보도록 하죠.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재판에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죠.
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월에서 6월에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라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예.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 6월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진 저녁 자리를 묘사하면서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또 대통령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면서 상황이 쉽지 않다는 데에 공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감정이 격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 와중에 계엄도 거론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전 사령관은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좀 말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라면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라는 실태를 말씀드렸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여전사령관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사령관은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여전사령관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인사 14명의 이름이 담긴 메모를 복원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검찰은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다라고 봤고요. 또 여전사령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조강남 메모를 취사 선택해서 멋대로 스토리 라인을 검찰이 만든 것이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대상 정치인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박형주 기자가 이제 검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여기서 재판에서는 특검이 지금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계엄에 반대했다, 무릎을 꿇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의 증언은 열심히 증언을 했어요. 근데 그 외에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했다는 그 메모에 보면 체포할 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이야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자신 재판 관련된 이야기라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히려 더 저는 눈에 띄던데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뒤에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중대한 일이니까 재고해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했느냐라는 이 내란 특검팀의 질문에는 명시적으로는 안 썼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이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들고 있던 그 문건 CCTV에 잡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면서 거의 멘붕, 그러니까 멘탈 붕괴 상태 내지는 보고 들은 것이 제대로 인지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그런 게 다 부끄럽기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라는 게 한 전 총리 입장입니다. 또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못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증한 혐의를 직접 어제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한 전 총리가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 전 총리 재판은 내일, 그러니까 26일 결심으로 이어지고요.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서요.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률적인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한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 피고인이 먼저 형이 나오게 되고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들이 많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CCTV가 공개된 이후에도
네.
뭐 주요 내용들은 100번을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데 묘하게도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건 정확하게 기억을 네. 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헌재에서 본인이 위증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한 바가 있으니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소란을 일으켜서 감치를 선고받았지만 인적사항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네.
이하상, 권우현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감치라는 게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람 등을 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서 교도소와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앞서 풀려났던 것과 관련해서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비공개 감치 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이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가 추가로 발생했다라면서 감치 재판을 새로 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치 재판은 우리가 뭐 중계화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몰랐던 건데
네.
이진관 판사가 이 부분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네. 비공개 신문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설명을 한 거고요.
예.
또 한편 내란 특검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 이후 상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이 검사장들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것을 지금 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걸 보류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다시 최근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검찰 지휘부가 최근 새로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내홍이 좀 수습이 되는지 일단은 지켜보는 방향으로 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성 인사를 해서 괜히 검찰 내 내분이나 논란을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이 후속 조치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 차장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그리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휘부가 새로 바뀐 다음에도 검찰 내부에서 추가 집단 반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윗선의 결정이 내려져야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 검사장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이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통령은 오늘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가는 것을 법률적인 징계는 아니다.
네.
다만 인사 이동을 하는 것인데 징계의 의미는 있는 것이죠. 이른바 뭐 좌천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때 반발해서 수원지검장 그리고 광주지검장이 그 사의를 표했죠.
맞습니다.
또 근데 네. 이 자리는 후속 인사가 바로 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사장 18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나머지 16명은 또 다른 어떤 의사 표현은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대통령 돌아온 이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순방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이면 귀국을 하는데
네.
그동안 이 순방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일단은 남아공에서 G20을 하고
네.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이 네. 내용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한미연합훈련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연기를 하면서 대화로 견인한 바가 있는데 이 대통령도 이 연합군사훈련 축소 검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소통은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이렇게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북한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해서는 뭐 하느냐라면서 일단 대화하고 평화 공존하고 그다음에 통일을 이야기하자라면서 이 전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방침 방향을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연합훈련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도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야기해야 한다라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부연을 하기도 하면서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뒀습니다.
예,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예민하게 예.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이 기내 기자간담회 내용은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또 복귀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갔고요.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원자력 협력을 포함해서 세 건의 양해각서 MOU 체결이 있었고 정상회담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소에 헌화하고 또 현지 동포들, 기업인들 간담회 가진 뒤에 귀국길에 오른다. 일정까지 확인을 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정리하도록 하죠.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 떴더니 번개와 천둥을 만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김소연님은 노원구도 비가 옵니다. 마스크 쓰고 운동 나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우산, 마스크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진양님도 그 얘기 해주셨어요. 예. 오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